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이라크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천 명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은 19일 지난 10일간 모수를 떠나 난민 캠프에 자리 잡은 주민은 약 5천 명으로 곧 더 많은 주민들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들 난민들은 옷가지만 든 채로 난민 캠프에 도착했다면서 생활용품 공급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모술 탈환 작전에는 미군 100여 명이 동원된 상태입니다. 앞서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미군 병력이 2만 명의 이라크 정부군과 경찰, 1만 명의 쿠르드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특히 미군 병력이 사단 사령부에서 이라크 보안군을 지원하고 있고 쿠르드군에는 사단 이하 수준에 배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해경정 침몰 사건을 일으킨 자국 어선에 대해 중국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 중에 있으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19일 서울에서 김영진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만난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는 최근 불법 조업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로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차관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거듭 밝히고 도주한 가해 선박과 어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책임 있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이 한국 해경의 고속 단정을 충돌해 침몰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양측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결의가 조속히 채택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또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각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경찰이 미국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로 러시아인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체코 수도 프라하 경찰청 대변인은 18일 용의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은 채 경찰이 식당에서 러시아인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의자 체포 작전은 미국 연방수사국의 협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경찰은 또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국제경찰, 인터폴도 이른바 적색 경보를 발령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법원은 이 용의자에 대한 추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킹이란 타인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 정보를 빼내거나 교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에 합류하기 위해 중남미에서 중동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감소했다고 미군 고위 장성이 말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 사령관인 커트 티드 해군 제독은 18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로 인해 해외 전사들의 유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남부사령부는 중미와 남미, 카리브해 지역 미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티드 사령관은 앞서 지난 3월에는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중남미 출신 전사 규모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구체적인 수치를 다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티드 사령관은 최근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이 주재한 세계 합참의장단 회의 참석자 미 국방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이 회의에는 이라크 모술 탈환 이후 세계 안보 상황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왕족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 내무부는 18일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투르키 빈 아드 알카비르 왕자를 처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내무부는 어떤 방식으로 처형이 집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우디는 공개된 장소에서 칼로 참수하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해왔습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족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왕족에 대한 사형은 1975년 이후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카비르 왕자는 지난 2012년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죠. 보통은 원대한 포부와 희망에 가득 차서 일을 시작하지만 그런 힘을 끝까지 잘 이어가서 끝도 마무리를 잘 하기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시작만큼 때로는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국을 이끌고 있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도 이제 석 달여 남았는데요.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이탈리아의 총리 부부와 함께 임기 마지막 국빈 만찬을 백악관에서 가졌습니다. 뉴욕의 유명 이탈리아 음식 요리사를 초빙해서 서민적이면서도 품위 있는 미국식 이탈리아 요리를 대접한 것과 또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탈리아인 디자이너의 옷을 입은 것은 상대국을 배려하는 모습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떠나는 오바마 대통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명언을 인용하면서 남은 석 달여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앞으로 새롭게 미국을 이끌어갈 다음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만찬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9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함경북도 동해안은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6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5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4도, 신의주 12에서 19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3에서 24도, 함흥 13에서 16도, 끝으로 청진은 11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아바의 노래입니다. 춤의 여왕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Dancing Queen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중국 정부가 반부패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중국 사정당국에 적발된 비리 관료들이 전국 방송을 통해서 공개 참회에 나서면서 중국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요일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 연장 계획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얼마 전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던 아라비아 반도 남쪽 나라 예멘 내전 양측이 잠정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 사회에서 아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24일부터 나흘간 진행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이 6중 전회에서 당 지도부가 이 부패와의 전쟁을 제도화하고요. 이에 대한 일부 비리 공직자들의 저항을 돌파해 나갈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이런 반부패 개혁 작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관료 조직은 물론이고 일반 중국 사회 곳곳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개혁 작업 분위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 중국의 사정 감찰을 총괄하는 이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최근 적발한 이 전국의 비리 부패 공직자들을 차례로 관영 텔레비전 방송 화면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울위와 관영 CCTV는 이 반부패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이달 말까지 방영할 예정인데요. 이 월요일 저녁에 전파를 탄 일부에서는 시진핑 주석 취임 후에 사법 처리된 대표적인 이 고위 비리 공직자로 꼽히고 있는 저우 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법정에서 죄를 시인하는 장면을 장시간 담았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방송 프로그램에 중국 정부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다고요?
네, 중국 공산당 기율위원회와 이 CCTV가 이번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최근 벌어진 대표적인 공직자 부패 사건 40여 건을 취재했는데요. 저우번순 전 서기와 리춘청 전 수천성 부서기 등 비리 혐의로 자리를 내놓은 장관급 이상의 전직 관료만 10명 이상 육성과 화면으로 등장해서 죄를 뉘우쳤고요. 이런 내용은 8부작으로 편성돼서 오는 25일까지 연이어서 이 텔레비전 방송 황금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저녁 8시에 중국 전역으로 방영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리로 적발된 고위 공직자들이 참회하는 장면을 사람들이 가장 그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시간에 전국으로 내보내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특정 피의자를 방송 카메라 앞에 세워서 죄를 인정하고 또 반성하게 한 뒤에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보게 하는 건 지난 문화대혁명 시절의 공개인민재판, 이른바 이 조리돌리기 관행의 현대판이자 인위적인 여론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밍 인민대 정치학과 교수는 홍콩신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들에게 공개 망신을 주는 건 문화대혁명 때 흔했던 일이라면서 요즘 이런 분위기는 문화대혁명 당시와 아주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런 여론몰이 비판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딱히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네, 주리자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CCTV의 이번 다큐멘터리 방영에 대해서 아직도 당과 기관 곳곳에 있는 비리, 부패 관료들에 대한 이 경고 사격이라고 설명하면서 시 주석이 육중전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길딱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자, 고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생활에서도 이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다큐멘터리에 담겨 있죠.
네, 영원히 길 위에서라는 제목의 이번 이 8부작 다큐멘터리 가운데 월요일에 방송된 일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이 반부패 개혁 작업에 호응하는 일반 시민들의 모습이 포함됐는데요. 베이징의 한 지방직 공무원은 이날 방송분에서 식당에서 계산할 때 이 국가 정책에 맞춰서 더치페이를 합니다. 각각 몇십 위안만 내면 좋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더치페이란 자기가 먹은 만큼 각자 비용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시 주석 취임 이후 이 본격 시행된 공무원 파랑 규정은 직위를 막론하고 식대를 각자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는 이런 풍습이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생활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시진핑 주석이 6중 전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라는 당국의 설명을 전해주셨는데 이 6중 전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게 될까요?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되는 6중 전회에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 규정으로 평가되는 당내 정치 생활 준칙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 관리들의 부패를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대폭 확대되고요. 이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 사법 처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후계 구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이 19일 당 총재 임기 연장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현재 이 자민당 총재는 3년씩 한 차례 연임해서 총 6년 재임할 수 있도록 임기가 제한돼 있는데요. 이 자민당 정치제도 개혁 실행 본부는 현재 이 당규를 개정해서 두 차례 연임에 총 9년 또는 아예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집권당 총재가 정부를 이끄는 총리를 맡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어떤 걸 채택하든 이번 조치는 이 총리 임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민당은 이달 중으로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당 총재 임기 연장 방안을 공식 확정하고요.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새로 개정된 당 법규를 공식 선포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연장안이 공식 확정되면 아베 총리는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래 총리직에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가 이번 당 총재 임기 연장 방안을 비롯해서 당내 개혁 방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이 고무라 부총재가 밀고 있는 두 차례 연임 총 9년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 모두 어쨌든 이 최소한 9년 임기는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2012년에 집권한 아베 총리는 오는 2021년까지는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의 1차 재임 기간을 포함해서 총 3,5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자리를 지키는 건데요. 그러면 2,886일 동안 직무를 수행한 기존의 최장기 재임자 가스라다로 전 총리를 제치고 최장기 일본 총리가 됩니다.
네, 자 일본의 집권당이 총리 임기를 이처럼 늘리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우선 헌법 개정과 2020년 도쿄올림픽을 두 가지 주된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임기 중에 실시된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개헌 가능성을 확보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면서 헌법 개정 작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요. 헌법 개정이 필생의 숙원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는 자주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마무리할 시간을 아베 총리에게 줘야 한다는 게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네, 이 올림픽과 총리의 임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일본 내각과 총리실 주변에서는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유치한 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아베 정권 하에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였던 이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지난 1964년에 도쿄올림픽을 유치했었는데요.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싼 혼란으로 이 올림픽 개막을 4년 앞두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외조부인 기시 총리가 이루지 못했던 올림픽 개막식 참석이 아베 총리 집안의 비원, 서글픈 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예멘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전 중인 예멘 정부와 반군 측이 잠정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지난해 초 부터 예멘 정부와 이슬람 시아파 무장 조직의 후티 반군 간의 내전이 격렬해지면서 1만 명 이상 숨지고 3만 5천여 명이 다치는 한편 3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는데요. 미국과 영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를 받아들여서 아베드라포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에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내전 상대 측인 후티 반군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화요일 72시간 동안의 휴전에 동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휴전은 수요일 밤부터 발효됩니다.
예, 예멘의 내전은 최초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예, 후티 반군이 지난 2014년에 이 수도 사나를 장악했는데요. 아베 드라포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그래서 수도에서 철수해야 했고요. 이후 후티 반군이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친예멘 정부 병력과 싸우면서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내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우디가 반군을 상대로 공습을 단행하면서 내전의 양상은 더 복잡해졌고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슬람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가 예멘의 아라비아 반도 지부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예멘에서는 그 이전에도 내전이 끊이지 않았었죠.
예, 원래 남북 예멘으로 분단됐던 예멘은 1990년대 초에 통일을 선포한 후에도 크고 작은 내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내전은 정부와 반군 등 주요 당사자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알카에다 활동까지 얽혀서 최악의 상황으로 꼽힙니다. 미국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변 해역에 함정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후티 반군과 미군 사이에 공방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달 초 이 주변 해역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함정 근처에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잇따라 떨어졌는데요. 미군에 피해를 주진 않았습니다. 이에 미군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레이더 기지 세 곳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관련 시설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네, 자 이 예멘 내전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어떤가요?
예, 미국은 예멘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면서 당사자들끼리 평화적인 해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부와 반군 측을 북돋아왔는데요. 대신에 미군 병력이 알카에다 퇴치에 주력하면서 이 지역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왔고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휴전 합의 발표 직후에 성명을 통해서 평화적인 해법에는 타협과 책임이 따른다고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양측에 당부하고 미국은 이번 합의가 영구적인 평화 체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수요일 밤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 전망 등 이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해 미국에서 경관이 86명이 임무 수행 중에 사망했지만 살인으로 인한 경우는 전에 비해 줄었다는 소식. 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도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 되겠는데요. 수요일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리죠.
네, 수요일 밤 미국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3차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대선 후보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참가합니다.
네, 자, 오늘 토론회에선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까요?
네, 국가부채와 경제, 이민, 외교 정책과 함께 대통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됩니다. 과거 트럼프 후보가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클린턴 후보 측 이메일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토론회인데요. 후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문제도 좀 궁금하네요.
네, 클린턴 후보는 1, 2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 유세 일정을 줄이고 지난 며칠 이 토론회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측근들과 모의 토론회를 열어가며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앞서 유세를 할 때도 이메일 문제 등 논란이 되는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쟁점에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최근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Number one, we've got to get the economy working for everyone, not just those at the top. And we can do this.
네, 최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클린턴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평균 6%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토론회 트럼프 후보에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선거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선거 부정이 있을지 모른다며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They even want to try and rig the election at the polling booths where so many cities are corrupt.
네, 미국에 부패한 도시가 많고 투표 사기가 흔하게 일어난다고 트럼프 후보가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지지자들에게 선거 날 투표소에 가면 주변을 잘 살피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런 트럼프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계 유권자 등 다른 유권자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같은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 당인 민주당 소속인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한마디 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선거 조작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일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트럼프 후보가 선거가 끝나기도 전부터 우는 소리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You start whining before the game's even over? If whenever things are going badly for you and you lose, you start blaming somebody else? Then you don't have what it takes
네,
to be in this job.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좋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치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입장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최근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클린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메일 공개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게 바로 미국 정부의 생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서 러시아 해커들이 클린턴 후보 측의 정산망을 해킹했다는 건데요.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정보 관리들은 해킹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키리크스 최고 책임자인 줄리언 어산지의 인터넷 접근이 지난 토요일부터 차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에콰도르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줄리언 어산지라면 현재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네,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에콰도르 외무부는 외국의 선거를 방해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인터넷 차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어제 여러 미국 소식통에게 입수한 정보라면서 에콰도르 정부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을 받고 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경찰에 의한 흑인 총격 사건이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무력 사용이 지나치다는 건데요. 반대로 임무 중에 목숨을 잃는 경관도 적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화요일 이 경찰 사망 관련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모두 86명이 임무 중에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관들이 목숨을 잃는 원인은 뭔가요? 네,
절반가량은 사고인데요.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살인으로 인한 경우도 41명에 달했는데요. 대부분이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8명은 수상한 사람을 조사하다가 사망했고요. 7명은 작전 중에, 6명은 도로에서 검문 중에 숨졌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라면 지난해에는 살인에 의한 경관 사망이 줄었다는 건데요. 2014년에는 51명이었는데 10명이 줄어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다시 느는 추세입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총격으로 숨진 경관의 수가 지난해 수치를 벌써 웃돌고 있습니다. 이 비영리 기관인 전미 경찰 추모 기금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관 46명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특히 절반 정도 또는 매복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에만 해도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베터루지에서 경관 3명이 조준 사격을 받고 숨진 일이 있었죠.
네. 자, 그렇다면 이 경관의 근무 환경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40년 동안 환경이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1970년대에는 한 해 평균 127명의 경관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사망률이 점점 내려갔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사망자 수는 평균 53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인의 정신질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미국의 비영리 기구인 미국 정신건강이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성인의 20%에 달하는 약 4,400만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중 80%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성인뿐만 아니라 뭐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환자 수에 비해서 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신건강의 폴 지온프리도 회장은 너무 많은 미국인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신질환을 초기에 진단하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감지되는 사람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는 등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네. 미국의 50개 주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15개 기준에 따라 정신건강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뭐 성인의 경우 어떠한 종류 등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 또 청소년의 경우 최근 1년간 최소한 한 번이라도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경우로 조사했고요. 또 이들이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요. 자, 그런데 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이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국 최남부 지역의 상황이 특히나 더 나빴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아칸소주와 미시시피, 엘라베마주는 정신질환 치료가 가장 미흡했고요. 특히 재소자들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많았습니다. 이들 주위에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5만 7천 명 이상의 재소자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반면에 정신질환 발병률이 가장 낮고 또 정신질환 치료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주는 미 동북부의 커네티컷주와 매사추세츠, 벌몬트주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인의 정신질환 문제를 뭐 그냥 단순한 수치로만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총기 문제도 알고 보면 이 정신질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데요. 총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느슨한 총기 규제 때문이란 응답자는 약 20%인 반면에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응답은 60%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미국인들은 정신질환자의 손에 총기가 넘어가면서 총기 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앞서 총기 사건은 정신질환의 문제라면서 총기 규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총기 소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면서 총기 규제를 반대하고 있죠. 또 좀 더 강화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민주당 측에서도 정신질환은 총기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신질환 문제가 여러 사회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신질환 치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정신건강의 지온 프리도 회장은 교도소 수감자 중에 정신질환자가 많은 지역 역시 이들 주의 정책상의 문제라면서 이 정신건강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때 수감시설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미국인의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행동을 취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앤 머레이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나의 일부예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You are a part of me 함께 감상해 보시죠. Girl who loves you like I love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선거전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언론 매체, 그러니까 미디어가 선거를 주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디어 선거전도 뜨거운데요. 오늘은 미국의 대선과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e tension was evident from the start as the candidates dispensed with the traditional
election day could mean trouble here in Pennsylvania. Donald Trump has said it.
Revelations from WikiLeaks about Clinton's paid speeches to Wall Street.
대선을 코앞에 둔 현재 미국 언론에서는 대선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문 방송 기자들이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대통령 후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관련된 보도도 예외가 아니지요. 미국 기자협회의 토마스 버 회장은 특히 대선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앞둔 순간에 언론인의 역할은 더 강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doing the critical, vital role a journalist has to have in a democracy.
민주주의에서 기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버 회장은 그러면서 특히 대선을 앞둔 경우 기자들은 후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국민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자가 이렇게 결정권자의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연구소의 톰 로젠타일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죠.
What we need of our journalists to be an observer on behalf of other citizens.
기자의 역할은 현장에 있지 못하는 국민들을 대신한 관찰자로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동기를 밝히는 일을 해야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할 사람은 바로 유권자라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바로 이런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특히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언론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편에 서서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돕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언론이 의도적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바꿀 힘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과 이 여론을 만들어내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유권자와 거리 좁힌 라디오 시대.
1920년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미디어인 라디오가 미국 가정에 보급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미 전역 구석구석 퍼져나가면서 유권자들과 훨씬 밀접한 선거운동이 시작됐지요. 사람들은 이때부터 선동가 같은 정치인보다는 이웃집 아저씨같이 부근하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라디오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바로 노변 담화로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My friends, I have recently returned from extensive journeyings.
화로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듯 격이 없는 말투로 진행한 루스베트 대통령의 노변 담화는 라디오의 막강한 파급력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었지요. 루스베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사선에 성공했습니다.
외모도 중요해진 텔레비전 시대.
그리고 1960년대는 텔레비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만 들었던 유권자들은 이제 TV를 통해 후보들의 생김새와 행동까지 다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때부터는 후보자의 이미지, 즉 인상이 모든 걸 좌우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지만 연예인 같은 면모가 필요하게 된 건데요. TV 시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 이 젊은 정치 신인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방영된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를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닉슨 대통령을 누르고 35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후 영화배우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좋은 풍채와 언변을 자랑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도 TV 시대가 낳은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실시간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시대.
지난해 4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I'm getting ready to do something too. I'm running for president.
클린턴 전 장관은 이 중대한 사안을 기자회견이나 성명이 아닌 한편의 동영상에 담아 인터넷에 올렸지요. 사람들은 이제 손 안에 스마트폰을 통해 연속극을 보듯 대선 후보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후보들이 실수라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를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아는 대선 후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공약은 물론이고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까지도 트위터라고 하는 인터넷 단문 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유권자들은 이제 후보들의 전반적인 이미지보다는 트럼프 후보 같은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후보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이제는 선거운동의 많은 부분이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많은 돈을 들여 TV에 광고를 내보내기도 하지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다양한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각 후보는 공식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책을 알리고 유권자들의 후원금을 받기도 하지요. 또한 선거철이 되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명인들이 인터넷에 지원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미디어의 발달은 미국의 대선 문화를 크게 바꿔놓았고 이런 미디어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선과 미디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all about something. Be all about something입니다. Stella는 change, 변화를 주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스텔라와 함께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kind of hairstyle are you looking for if you were to do, you know, a little makeover?
I am all about change and I would definitely get a pixie cut, something very short and classic.
And how about in college or your high school years? If you remember, what kind of hairstyle did you have back then?
In college, I changed it. I used to dye it pink and blue and pixie cut.
제가 스텔라에게 머리 모양에 변화를 준다면 어떤 스타일을 해보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스텔라가 I'm all about change. I'm all about change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짧은 머리 스타일, 영어로 pixie cut 이라고 하는데요. pixie cut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창시절에는 머리를 핑크색이나 파란색으로 염색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변화를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She is really all about change, I guess. Be all about something. You can use all about something 또는 all about someone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you're strongly interested in or something that you focus on and concentrate on. 네, be all about something. Be all about something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다, 무엇무엇을 굉장히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스포츠에 정말 관심이 많다. 영어로 I'm all about sports. I'm all about sports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 be all about은 be into something, be into something과도 바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I'm all about change는 I'm so into change 해도 같은 뜻입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be all about something.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다, 무엇무엇에 푹 빠지다 라는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kind of hairstyle are you looking for if you were to do, you know, a little makeover?
I am all about change and I would definitely get a pixie cut, something very short and classic.
And how about in college or your high school years? If you remember, what kind of hairstyle did you have back then?
In college, I changed it. I used to dye it pink and blue and pixie cut usually.
오늘의 영어 표현 Be all about something. 무엇무엇인가에 관심이 많다. 무엇무엇에 푹 빠지다. Be all about something.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The Pointer Sisters가 부른 Jump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테러 집단이나 테러 분자를 지목할 경우 흔히 그와 관련된 국제 금융 거래를 동결시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테러 집단의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테러 집단의 자금을 동결시키고 이들의 금전 거래를 차단하려는 겁니다. 미국은 행정명령 13224호를 통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테러 집단이나 테러 분자를 지목해 이들의 금융 거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월에 준두 알 악사를 특별 국제 테러 집단 명단에 올렸습니다. 준두 알 악사는 시리아 북부의 이들리브와 하마 지역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이 조직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인 알 누스라의 하부 조직으로 20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준두 알 악사와 알 누스라는 그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테러를 저질러 왔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준두 알 악사는 시리아 하마 지역의 한 마을에서 테러를 감행해 40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또 2015년 3월 이 조직은 이들리브 외곽의 검문 초소에서 두 건의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테러 집단을 지목하는 것은 테러 분자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테러 조직을 폭로하고 고립시키고 범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미국은 준두 알 악사를 특별 테러 조직으로 지명하면서 이들의 테러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